같이 기도하고 말씀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윤리의 주제들을 주님 다시 정리하고 또 좀 증거하고 또 묵상하고 또 복습하며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마지막 시간 주님 또 몇 가지의 주제를 함께 모아서 조금 생각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몇 마디 바르게 증거케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또 함께 모여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다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좋은 사람들로 또 자라가며 굳세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힘을 미천한 종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즐거이 듣고 받고 유익이 되도록 은혜를 모두들에게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헌신 그리고 성화와 상 물론 다 하나씩 쪼개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간략하게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되도록이면은 간추려서 그 요지를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글을 늘리면은 끝이 없을 것이긴 합니다만은 먼저 헌신. 헌신은 성도의 새 생활의 시작과 같습니다. 성도는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구원의 복음의 도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도리를 말하고 3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의 성화에 관한 도리를 말씀하고 그 다음 9장부터 11장에는 그 모든 구원의 도리에 근거가 되는 예정의 진리를 말하고 교리적인 내용을 그렇게 다 해설한 다음에 그 요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생활에 대한 교훈 항상 바울은 그렇죠. 교리적인 얘기 물론 어떤 때는 윤리적인 얘기를 하다가 교리를 얘기하는 에베소 5장 같은데 부부 간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교회의 순결성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보통은 교리를 먼저 해설하고 그 다음에 생활 교훈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로마서의 구조도 그렇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교리, 12장부터 끝장까지는 대략적으로 말해서 윤리를 교훈하는데 그 처음 윤리를 말하는 처음에 12장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데 힘도 안 들고 그렇게 다 순종해야 될 줄 알게 되지만은 헌신하지 않으면 자기라는 것이 꺾어지지 않으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헌신과 같은데 자기라는 것이 꺾어지니까 그러면은 순종이 쉽기도 하고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헌신되지 않으면 자기 부정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라는 것이 강해서 내 생각에는 내 뜻은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헌신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도덕적인 삶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헌신이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뿐 아니라 지금 드리는 이런 의식 형식적 예배 이런 예배의 형식, 예배의 의식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특별히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삶이 참된 예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몸을 드린다는 뜻이죠. 그것은 구약시대에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로 상징된 바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가지 제사는 다 어떤 상징적인 뜻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번제는 특별히 온전한 헌신의 뜻이 있어 보입니다. 번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레위기 1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 형식을 짐승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 조각들로, 물론 짐승을 먼저 죽이고 죽여서 피를 다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여러 조각들로 자르고 여러 개 다 잘라서 토막을 내고 그리고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번제단 위에 벌려놓고 물로 깨끗이 씻은 내장과 내장을 물로 깨끗이 씻고 정강이와 더불어 그 전부를 불사르는 제사, 그것이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하고 좀 다르죠. 다른 제사들은 일부만 제사를 드리고 혹은 피와 기름만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번제는 그 제물 전체를 드리는 제사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였다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번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헌신의 본이 되셨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 몸을 드린다는 말 속에는 이 말은 삶의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삶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몸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몸 속에, 내 몸이 죽으면 다 없고 몸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재능도 목소리도 또 우리의 건강과 힘도 우리의 시간과 수고도 우리의 돈과 생명까지 사실 나의 몸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몸 죽으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이 살아있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없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집도 형제나 자매도 또 부모도 어머니나 아버지도 자식도 전토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죠? 주님을 따랐다. 제자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거기도 드린다는 헌신이라는 표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성도 섬기는 헌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했고, 그렇게 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낼 때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구제헌금도 사모했다는,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헌금도 간절히 구합니까? 헌금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했고,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하에는 그런 표현을 했죠. 그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헌금을, 헌금을 하면 돈이 많아야 헌금을 할 것 같은데,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헌금을,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헌금을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형편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을 좀 하고 그러는 거겠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의 사명이 뭔가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전도자의 전도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죠. 그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헌신자가 많아요. 주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달려갈 것이다, 달려가고 있다, 그런 간증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씀은 아바스에게 얘기했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이신칭의 복음, 복음이 핵심이고 그 말씀을 다 해설한 다음에 그 뿌리가 예정이다, 그것도 은혜예요. 예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예,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지만은 긍휼로 구원하시기를 선택하셨다고 깨달아집니다.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제외하지 않고 붙여주셨는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이기 때문에 선택도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도 은혜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눈을 밝게 해주셔서 믿게 하는, 이게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가 바로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면은 지금도 방황하게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왜 나를 택하셔서 불러서 일로 오느라, 가까이 오느라, 나랑 얘기하자. 예.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 살아야 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다 가야 된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헌신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요절이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우리 택자들을 위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산자가 됐는데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헌신의 근원적인 그 이유지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젊음과 나의 생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드려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헌신.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깨닫고 헌신했습니까? 저는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깨닫고, 예, 목사가 된다고 헌신을 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는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예, 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뭘 했느냐, 얼마나 주님을 좀 더 잘하지, 좀 더 잘하지, 예, 그렇게 예, 후회되는 일들이 없지 않고 많죠. 말은 많아서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하고 나를 그렇게 책망할 만한 것들이 없지 않죠. 그런데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헌신,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것은 이방 종교들의 헌신하고 달라요. 그들도 헌신하죠. 바로 이웃나라 일본도 창가학회, 예, 신도교라고 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아주 헌신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종교를 위해서 지금 죽을 용사들 놔라 그러면 뭐 쫙 나오는 용사들이 있을 정도로 헌신적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런 짓일지는 몰라도 말이죠. 어느 종교나 그렇잖아요. 또 뭐 사회 이념도 그래요.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대체 앞뒤도 잘 맞지 않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도 그 이념 하나, 예, 모든 세상은 경제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와, 좋다. 그 이념 하나 가지고 신하는데 실제로 경제 평등 이루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탈북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고위급 얘기 유튜브에 나오는 거 간혹 저도 운동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운동할 때 좀 틀어놓고 조금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고위 관리들은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뭐 거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고 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회주의 이념은 그런 게 아닌데 똑같이 살자고 하면서 왜 어느 사람은 예, 그렇게 먹어서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를 뒤져야 되는지 그 불공평하지. 그러니까 그게 이념하고 실제하고 달라서 그런 거죠. 이념대로 하려면 본인부터 그렇게 해야지. 그죠? 지도자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제 그 헌신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이방 종교의 금욕 행위처럼 그것은 일종의 구원의 방식,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업보라는 사상이지.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방법으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헌신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또 거꾸로죠. 거꾸로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하세요. 그 얘기니까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성도의 헌신은 구원의 결과요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을 위해서 네가 내 똑똑한 그 지혜, 똑똑한 IQ, 똑똑한 재능, 똑똑한 건강, 또 뭐 건강, 네가 가진 모든 재력,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겠느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도 좀 살다가 가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목사도 되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도 헌신하셔야 되는데요. 헌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는가요? 예. 그저 여러분의 집안 정도나 좀 챙기고 사시다가 가시는가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음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렇게 반성하고 질문하고 대답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하고 왔냐?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물으면은 머리나 극적이지 않는 자가 되겠는지. 예, 조금 뭐 하려고 했는데 부족합니다. 뭘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도 이렇게 보고서를 한 장 예, 조그만 거라도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고린도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옳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주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것을 하람 이것을 하고 저것을 그렇게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여기 헌신 아까 번제라는 것은 다 죽여서 물로 씻어갖고 전체를 태워드리듯이 나의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예? 예? 우리의 온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의미의 이런 헌신을 하려면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예, 그런 생각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 요새는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고. 요새 세상 사람들 다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할 거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조금, 여기 조금, 저거 조금, 성경 내도 안다가 여기 쥐꼬리만큼 아는 성경 어느 구절에 여기 있다, 그 하나만 달달달달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부족하고, 성경 모든 성경을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알기를 힘쓰라.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또 읽고 성경에 정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원만하게 알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죠.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또 마귀도 어떤 데는 성경 인용한 이단들처럼 이단도 성경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보면 여기 펼치고 저기 펼치고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신이 아니다, 그건 성경으로 논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신이 그 성경 그 구절만 아냐, 이 구절은 모르고 이 구절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구절이 얼마나 엄청 많은 거를 몇 구절만 뒤져보면은 입이 다물어지게. 성경을 알아야 말할 수 있지, 성경을 모르면은 그냥 오 그래 그런 것 같은데 그러고 이단에 넘어가겠죠. 신천지가 이 주위에 옆이 이웃에 뭐 신천지 무슨 뭐 하나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거기서 나온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고, 교인들 거기에 놓으면 바로 우리 뭐 옆에 있는 뭐 어느 건물 하나 사서 거기 신천지 진짜인지 어떤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신천지는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기존 교회들 넘어뜨리려고, 예, 기존 교회 사람들 살살 불만 있는 사람들, 예,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의 사람들 거기에 침투해서 아예 교회 전체를 갖다가 전부 신천지로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그중에 한 사람 두 사람 빼내든지, 그래서 빼가는, 우리 교회도 몇 사람 빼갔어요 신천지가. 성경 공부한다고 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할 때서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그 교주 이만희가 마치 메시아로 깨닫고 그 절대 복종하는 그 집단이 신천지인데,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 걱정이죠. 거기 빠져놓으면은 그 다음에 본인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자녀들도 다 신앙을 망쳐버리는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와, 저런 악한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것인가 걱정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알아야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듣고 또 복습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리와 윤리도 다 칭의와 성화도 골고루 성경의 모든 말씀을 또 듣고 또 열심히 듣고 또 읽고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가 있기도 하지만 신기하기도 하죠. 성경을 읽으면 다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읽어보면 또 새롭고, 또 몰랐던 것도 깨달아지고, 또 읽어보면 또 새롭고, 와, 이 성경이 확실히 영감된 책이로구나. 이것이 소설책 같으면 한두 번 읽으면 재미가 없어서 그 다음에 또 읽을 맛이 안 될 텐데, 성경은 읽을수록 더 맛이 나고 새로워지고, 와, 깨달아지고, 또 보면은 이 성경이 조그만 한 책 같지만은 그 속에 엄청 많은 내용이, 믿어야 할 내용, 행해야 될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정말 복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맞구나. 자, 성화와 상 좀 생각해 봅시다. 성도의 선한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좀 얘기하고 다음 주일 오전에 또 더 자세히 좀 얘기하겠지만은 중생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했는데 중생, 출생, 새로운 새 생명이죠. 중생한 자는 성화를 한다. 성화는 중생은 과거적인 구원의 과거적인 단계고 성화는 현재 진행형적인 단계인데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도 점진적이죠. 언제 자랐나? 아이고 벌써 이렇게 컸네 애기들이. 와, 몇 년 동안 안 봤더니 그죠? 우리 손녀들도 이제 몇 년 안 보니까 벌써 코로나 있고 해서 아마 5년, 6년, 저는 한 7, 8년, 우리 집사람은 5년 됐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날 가면 벌써 그래 커버렸는데 아이고 벌써 예, 큰아이가 예, 중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아이고 이렇게 커버렸네. 벌써 아이고 어떡하나. 예, 애기 때 귀여웠는데 다 커버리면 이제는 서먹서먹하겠구나 싶게 되겠죠. 그렇게 자라듯이 성화가 그런 것이다. 중생은 영적 출생이고 성화는 영적 성장입니다. 사람이 출생한 후 자라듯이 성도는 영적으로 중생한 후에 점점 성화되는 것입니다. 중생, 회개, 칭의는 단회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은 믿었다가 의롭다함 받았다가 다시 안 받았다가 다시 그런 게 아니고 중생도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우리를 중생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은 죽지 않으니까 한번 중생하면 계속 그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중생한 생명이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중생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중생했다가 죽었다가 왔다 갔다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단회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근본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회개 말이죠.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도 작은 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고백하는 그 회개 말고 근본적인 회개는 한 번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즉각적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중생에서 시작해서 일평생 동안 계속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의 생애를 흔히 성화에 비교하죠. 아브라함은 칭의에 비교하고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20년 혹독한 그런 그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예, 7년, 7년, 6년 그러던가요? 예, 자녀의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7년. 그런데 또 언니를 줬기 때문에 동생을 좋아하는데 동생을 위해서 7년, 14년을 결혼을 위해서 14년. 또 재산을 모으기 위해 6년, 20년의 험악한 세월을 그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도 굉장히 고통이 많았죠. 오다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그런 험악한 그런 과정들을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흔히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성화는 일생 동안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늙어서 죽기 직전쯤 되면 조금 성화가 돼서 도사님들처럼 아 인간을 참 사는 것이 그렇구나 인생이 뭐구나 좀 이제 깨달아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거기다 또 몇 마디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조금 자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니까 그래요. 처음 예수님 믿고 뭐가 금방은 뭐가 된 것 같아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 그것을 많이 고난을 겪어서 고난 속에서 단련이 돼서 점점 신앙의 지식과 인격이 연결어 가듯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의 성화의 과정이 더디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화가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예수 오래 믿어도 여전히 봐. 옛날 성질머리가 그대로, 성질머리가 그대로 다 있잖아. 속에 그, 못된 성질, 못된 습관 그대로 다 있는데 뭐 성화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의 성화가 더뎌요. 속에 있는 모든 연약성은 잘 부서지질 않아요. 그 기질과 같은 것은 오랫동안 간직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화가 있어요. 그가 만일 예수님 믿고 성화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훨씬 더 나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그만 때때로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긴 하지만은 성질 머리가 튀어나오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제를 하느라고 아이고 힘 못된 거 깨닫기도 잘 깨달아요.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깨닫기도 잘 깨닫고 내가 이 나의 결함이 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가서 권면하기 전에 벌써 자기 죄를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 성화가 조금이라도 있어 깨달음이 있다는 증거죠. 성화는 지상에서 불완전합니다. 몸의 죄악성은 죽을 때까지 완전히 극복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도의 구원은 불완전한 성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에 따라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단번 속죄의 의의, 그건 100%의 의의입니다. 의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완전한 순종을 의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가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에 의존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임없는 내적 싸움이 있음을 증거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로마서 7장 22절 이하가 그것을 잘 보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가 혹 의식적 죄들로부터 떠나는 성숙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몇 살 때는 내가 자제심이 없었는데 나이가 좀 들으니까 조금 자제심이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류의 말을 하는데 얼마나 그럴지는 잘 몰라도 성도들의 성화도 비슷하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때때로 미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것, 남 같으면은 용납 안 되는 것을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그것을 용납하는 그런 그 일종의 연약성이죠. 그리고 남에 대한 미움, 또 마음의 음욕, 나이 든 사람들도 성적인 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기는 완전한 성화는 참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더욱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 제일 큰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큰 계명이라고 주님께서는 계명을 요약하셨는데 그 두 계명에 다 미달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몇 퍼센트나 하나님 마음을 다해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50%는 사랑하는가 70% 50% 몇 퍼센트나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가 매우 우리는 미달되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죽을 때 그 영혼이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케 되어 즉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런 표현이 있죠. 온전케 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의 영이 천국 갈 때 영은 온전한 상태로 가지 불완전한 상태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또 더러워지게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이 온전치 못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온전한 영, 죄성이 전혀 없는 영으로 갈 것입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이것은 성도가 죽을 때 그 영이, 우리의 영이 즉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성경의 진리에 내포되어 있는 바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면 죽으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돼 천국 간다는 말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살아있는 것과 살아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서 주님께로 가는 두 가운데서 갈등을 가지는데 내가 주님께 죽어서 주님께 가기를 더 원하지만은 그러나 살아있어서 교회에 유익하다면 살아서 내가 주님의 일을 조금 더 한다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살아서 조금 더 일하다가 가봐. 조금 더 일하다가 봐. 주님께서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일 다 했으니까 나 좀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 살고요. 이제는 이제 내 할 일도 별로 없고 주님 죽어서 빨리 주님 영광 보고 거기서 좀 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은퇴죠. 은퇴를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은퇴해가지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안 돼. 안 돼. 여기서 할 일이 아직도 있는데 좀 더 하다가 와. 넌 안 돼, 내가 안 데려가. 그리고 주님이 버려두시면은 좀 더, 바울의 심정이 그렇죠. 바울이 살아서 좀 있으면 14권 성경을 써야지 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들 돌아보고, 열심히 목회도 하고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일 다 끝나면 순교할 것이죠. 바울을 주님께서 순교해서 불러가실 것이죠. 자, 비록 우리의 성화가 불완전하지만은, 나 성화 과정에서의 선행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봉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화와 상, 그렇게 제가 소제목을 붙였는데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상은 선행과 봉사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를 것입니다. 상도 좋은 상, 나쁜 상. 오늘도 우리가 찬송잔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무슨 등급을 매기느냐,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삼여전도회처럼 이렇게 다 복장을 딱 통일하면 플러스 1점을 아마 받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저 일여전도회처럼 다 들쑥날쑥하면 마이너스 1점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또 노래 실력은 그쪽이 조금 나을 것 같더니 거기 또 플러스 1점 할지 모르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여하튼 찬송을 점수 매기는 건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열심히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요 그러고 상을 주는데, 상을 똑같이 주지 않고 차등하게 좀 더 잘한 사람은 상을 조금 더 좋게, 예, 그러면 1등, 2등, 3등 하듯이 상을 그렇게 주신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참 다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욕을 하고 핍박도 하고 모든 악한 비난을 하고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욕당하면 속상해서 아이고 죽고 싶고 그냥 나 이제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보라. 교회 나가서 이제 봉사의 봉자도 내가 내 앞에 꺼내지 말라. 나는 봉사하다가 상처만 받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믿고 주님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봉사하다가 고난을 받거나 욕을 먹으면 상이 크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달라요. 그런 욕 먹지 않은 사람하고 욕 먹은 사람하고 상이 차이가 나요. 욕 먹으면 조금 더 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욕을 많이 먹는 게 좋죠. 나 좀 욕해 주시오. 나를. 내가 욕 많이 먹으면 상이 내가 조금 더 클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나한테 욕을 좀 하시오. 욕을 먹어요. 그래도 내가 잘 참고 견딜 수 있겠다. 상이 좋으면은, 상이 크면은. 특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전도자들에게 각각 수고하고 충성한 만큼의 상을 약속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14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심는 이는 전도자요 물주는 이는 예 그런 이제 목회자와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요 또 목회자는 거기에 말씀으로 자꾸 가르쳐갖고 물을 주듯이 자라게 하듯이 목회를 하는데,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열심히 심었으면, 씨를 잘 뿌렸으면, 전도했으면 전도자의 상을 받고, 열심히 목회했으면 목회자의 상을 받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일이 그대로 있으면, 열심히 일했는데 전도를 열심히 했거나 목회를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환난이 불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 보니까 다 떨어져 버렸네.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와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렸네. 그리고 자기만 남았으면 예, 상 받을 게 별로 없다 그 말이죠. 그 위에 세운 일이 있으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일, 세운 일은 성과입니다. 세운 성과가 있으면 그러면은 상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일한 대로 상을 받아요. 일꾼들이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공로가 되지 못하고 성도가 받을 그 상조차도 실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상을 약속하셨다 지금 말했고, 그러나 그 상도 사실은 우리가 별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게 은혜니까. 예, 구원이 자체가 은혜고 성화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선행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한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홉 가지 아름다운 덕성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선한 일들, 선한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실천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내게서 사실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상 받을 때 부끄럽죠. 넌 내게 한 거 맞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는데 내가 했다고 그래.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 감사히 받기는 받는데 네가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지. 또 우리가 선을 행해도 실제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너무 미달돼요. 선이 조금 해놓고는 자기 자랑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너무 미달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상 받겠나 싶은데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니까 상을 받기는 받되 주여 내가 부족하니 이 상은 내게 사실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면류관 상을 받았는데 벗어가지고 이것은 주님께 합당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고, 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의 비유에 그런 거 있죠. 종이 잘해서 주인이 와서 상도 주고 칭찬하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느라고 종이니까 하긴 하는데 정말 무익해서 이걸 우리가 이런 상을 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주님이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상도 차등한데, 그러나 그 상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잊지 말고 상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헌신과 성화와 상을 우리가 윤리의 마지막 그런 주제로 생각했습니다. 헌신을 함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고 헌신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일을 수월하게 다 감사하게 아멘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그랬고, 우리의 성화가 더디지만은 성화를 주의 은혜로 조금씩 이루고 선하게 살고 봉사의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주께서는 이러한 선행과 봉사에 대해 상을 약속하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한 말씀까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주윤리 생활 잘하면, 윤리적인 삶을 잘 실천하고 이루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도 사실 우리가 받을 만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그러나 상을 약속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상 받는 모두들 다 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성의 윤리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모든 윤리적 교훈도 마음에 아무쪼록 기억해서 흠과 점 없는 온전한 주님 자들, 선하고 또 의롭고 진실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주의 형상을 이루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너무 부족하오니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